VOA 세계 뉴스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300명이 사망했다고 유엔이 28일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지난 10월 7일 이후 서안지구에서 이 같은 수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중 적어도 105명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난민촌 또는 인구밀집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적어도 8명은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민들에 의해 살해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4,785명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구금과 구타, 고문, 성폭력 등 수감자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서안지구에 대한 법 집행을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군사전술적 수단과 무기 사용, 불필요하거나 불균형한 무력 사용,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분명하며 효과적인 조치와 이스라엘 군인과 정착민에 의해 자행된 모든 폭력 사건의 조사 등을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마지막 무기 장비 지원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무기와 장비에는 방공체계용 탄약과 기타 관련 부품,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용 추가 탄약, 155mm 및 105mm 곡사포용 포탄, 장갑차량 공격용 탄약과 1,500만여 발의 기타 탄약들이 포함된다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50개 동맹국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을 언급하면서 이 기구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중요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지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8월부터 국방부 재고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54번째 지원이며 대통령 인출 권한에 따라 이전 회계연도에 승인됐던 것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제공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과 러시아 관계에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흑해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선박이 27일 러시아가 설치한 기뢰에 부딪혀 폭발해 선체가 손상되고 선원 2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군이 28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는 이날 텔레그램에 파나마 국적 민간 선박이 흑해의 적 해상 기뢰에 의해 폭파됐다면서 이로 인해 선박은 통제력을 잃고 항로를 벗어났으며 갑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박은 곡물을 싣기 위해 우크라이나 다뉴브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데사 지방검찰청장은 다뉴브강 하구에서 이른 시각 일어난 이 폭발로 이집트 국적의 선장과 선원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선장이 선박의 침몰을 막기 위해 선체를 좌초시켰으며 우크라이나는 예인선을 보내 선박을 인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을 선언한 뒤 흑해 내 우크라이나 항구와 곡물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왔습니다. AFP통신은 오데사 해안경비대를 인용해 적어 이전에도 두 척의 민간 선박이 러시아 기뢰에 의해 파손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 외교수장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만나 양국 간 군사장비 공동생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군사장비의 공동생산 계획에 가시적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양국 간 이 같은 협력은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안전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이샨카르 장관도 라브로프 장관과 관련 사안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양국 간 무역 투자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전투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중요 정치 행사에 등장한 벤츠 행렬에 대해 대북 제재의 운송수단 반입 금지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전추한 미군 사령관들이 신년 메시지를 통해 미한 연합훈련과 가치동맹의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 강화 등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내년 초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틀째인 27일 회의에서 2024년도 투쟁 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발표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결론에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으로 한반도에 극한의 엄중한 정치군사정세가 조성됐다며 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핵무기부문, 민방위부문이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제시한 전투적 과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엄중한 정세와 전쟁 준비 완성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반응으로 풀이했습니다. 박석자 연구위원은 특히 미국과 한국이 얼마 전 핵협의그룹 2차 회의에서 내년 연합군사훈련부터 처음으로 핵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 효과가 상쇄되는 상황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방력 강화라는 기존의 대미정책 기조를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에 본인들이 지향해왔던 그러니까 자력갱생,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방력 강화, 그 다음에 이제 반미 간제 자주연대 이 세 가지의 큰 흐름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뭐 특별하게 그 새로운 전쟁의 방점을 둔 건 아니다. 국방력 강화와 대남 대미 강경책의 그 기조가 연장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회의에서 지난 3년간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내부적으로는 핵능력 고도화에서 성과를 거뒀고 외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지역 전쟁으로 자신의 신냉전 외교 전략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기존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종전 등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에 대비해 지금의 상황을 북한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2024년에 유리한 이런 식의 이제 형세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대로 자신의 능력을 확대하는 거, 그게 이제 1차적인 과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대로 자신의 능력을 확보해 놓고 나면은 어떤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우호적인 또는 유리한 입장에서 기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위원장은 또 결론에서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려는 당의 자주적 원칙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 신냉전 구도 속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 등 반미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박용환 선임연구원입니다.
북한은 이미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등 이제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좀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북러 협력을 강화하면서 그런 기조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나타난 발언들을 보면 결국 내년도에도 정세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그러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본인들이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추진할 거로 보여지는 거죠.
김 위원장은 아울러 대외 대남 사업 부문의 사업 방향도 천명해 내년도 미북 그리고 남북 관계 원칙과 구성이 회의에서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4년 차인 내년을 계획 수행의 결정적인 해로 규정하고 분야별 과업도 제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히 김 위원장이 대외 경제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내놨다고 전해 북한의 경제 개방이 내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년에 중러와 외교적 밀착뿐만 아니라 경제적 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묵은 과제인 식량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 영토를 이제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러시아에서 축적되어 있는 그런 밀을 이제 보다 많이 수출을 해서 밀 공급량을 늘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좀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서 먹는 문제를 주요 의제에 놓을 가능성이 있고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 협력을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임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완화로 북중 국경 봉쇄가 일부 풀리면서 북중 교육이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이라며 북한은 대중교육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국가정보원은 내년 4월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북한이 내년 초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국정원은 28일 지난 20대와 21대 총선 이전 북한의 군사 도발 이력과 과거 주요 대남 도발 관련 주요 인사 재기용, 그리고 최근 대남 위협 등을 주요 근거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핵실험과 무인기 침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위치정보 시스템 교란 등 도발을 잇따라 일으켰습니다. 또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을 한달 앞두고 대남 전술 무기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회 연달아 발사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주도한 김영철을 지난 6월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등을 지휘한 리영길과 박정천을 지난 8월 각각 총참모장과 군정지도부장으로 기용하는 등 도발 주역 3인방을 군 공작기관에 복귀시킨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하라고 한 발언 등 북한의 잇단 대미, 대남 위협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8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후 미국과 한국을 향해 보다 진화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26일 시작한 연말 당 전원회의는 전례상 4일에서 6일 정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회의에서 도출된 군사와 국방, 대외정책, 경제, 사회 등각 분야의 정책 청사진은 새해 첫날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주요 정치 행사에 등장한 벤츠 행렬에 대해 대북 제재의 운송수단 반입 금지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사치품 수출 금지 이전에 차량 제공 자체가 불법이라고 명백히 규정한 것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일제히 최고급 수입 차량을 타고 노동당 전원회의장에 나타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운송수단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BOA의 관련 질의에 영내 및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재가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운송수단 반입 금지 조항을 援용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에서 내각 총리 김덕훈과 당 조직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등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장면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최소 미화 약 12만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0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기념행사에 최고급 수입 리무진을 타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 및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 및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 국적자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27일 지정한 데 대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의 대북 관여와 침략 억제,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미한일 대응 협력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총국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된 리창호를 비롯해 베이징 뉴테크놀로지 대표인 박영한, 전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인 윤철, 펜시스템스 평양 소속인 양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는 이번이 14번째이며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전투한 미군 사령관들이 신년 메시지를 통해 미한 연합훈련과 가치동맹의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동맹 강화는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북한 핵 위협에 맞서 미군 자산과 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굳건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연합훈련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7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첫째, 고위급 의사결정자를 포함한 지속적인 연합훈련, 둘째, 대량살상무기 WMD의 결과에 대한 이해, 셋째, 군 장비의 현대화와 상호 운영성 확보, 넷째, 군대의 일상적인 준비태세와 정부에 입각한 민간의 지도력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과 한국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화해 기조 속에 축소 폐지됐다가 지난해 4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앞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2년 여름까지 미국은 5세대 전투기와 항공모함 타격단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았으며 한국 영공이나 한국 작전지역 어디에도 폭격기를 전개하지 않았다며 이런 자산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맹으로서는 큰 위험을 감수한 것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 양국은 유엔군 사령부와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계속해서 동맹을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동맹 강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한미동맹재단에 보낸 신년사에서 미한 동맹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북한은 도발과 지속적인 무기와 핵개발, 중국, 러시아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동맹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면서 또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권이 없으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제력과 필요시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력과 장비의 추가 배치 등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버웰벨 전 사령관은 한미동맹재단에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미한 안보 동맹은 점증하는 북한의 호전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2024년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지금이야말로 동맹의 강화된 힘과 결속력을 보여줄 때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전차 대대를 추가 전개하고 2024년 한반도에 주둔하게 될 스트라이커 보병 여단을 보강해야 한다고 재언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또한 한국도 대비태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병역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한 양국이 국민적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상군의 의지와 대비태세를 보다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매년 미한 동맹은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의 직면에 더 강해지고 있다면서 동시에 더 복잡한 정치 경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런 상황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동맹재단에 보낸 신년사에서 한국 전쟁이 피와 화염 속에서 구축된 미한 동맹은 양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더 나은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찾아가면서 진화해 왔다면서 미한 동맹이 1950년 안보 동맹에서 출발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면서 국제 질서에서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동맹으로 계속 남아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계속해서 미한 동맹을 존경하고 부러워할 수 있도록 동맹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동맹을 발전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토마스 슈워츠 전 사령관과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한미동맹재단에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미한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1999년 말부터 2002년 5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슈워츠 전 사령관은 세월이 빨리 지나다 보니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며 한국에서의 근무는 내가 영원히 소중히 여기는 삶의 경험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군과 함께 복무한다면 미한 동맹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사랑, 자유와 조국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를 맞아 이 놀라운 동맹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계속 이어나가자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었다며 이 위대한 유산을 이어가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 양국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목표를 달성했으며 함께 역경에 맞서며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함께 계속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야코브 아미드로르 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와 사실상 동맹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을 매개로 조직적 무기 전달 체계를 구축한 집단들로 결과적으로는 하마스를 지원하는 협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이스라엘 방위군 장성을 지낸 아미드로르 전 보좌관은 하마스 기습 공격의 파괴력을 교훈삼아 한국도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과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하마스의 10월 기습 공격은 비례성을 따질 수 없는 야만적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함지혁 기자가 아미드로르 전 보좌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북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하마스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I don't think it is a direct support of North Korea. But North Korea is part of the alliance.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등이 포함된 동맹의 일부분입니다. 2006년 레바논 작전에서 헤즈볼라가 보유한 북한 로켓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헤즈볼라가 북한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이란을 통했고 이란은 북한 무기를 헤즈볼라에 전달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하마스와 북한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항상 협력하고 있는 같은 국가 그룹입니다. 물론 이란과 협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마스를 돕는 것입니다.
북한 무기가 밀반입 방식으로 하마스에 흘러들어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It's not smuggled. It was bought and was shipped by the transferred by the Iranians to the hands of Hezbollah.
밀반입은 아닙니다. 북한 무기는 이란이 구매해 운송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헤즈볼라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마스에게 갔죠.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대신해 무기를 구입하는 일종의 조직화된 체계인 것입니다.
10월 7일 공격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I think that the damage is big because we were surprised and they succeeded to invade.
우리가 기습 공격을 당하고 하마스는 민간인 거주지를 성공적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두 개의 군대나 테러리스트와 군대가 서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 거주지에 침입해 여성과 아기, 노인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방에 있던 할머니와 엄마, 두 자녀를 죽이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도 했습니다. 음악 축제에서 360명을 죽였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노래를 불렀을 뿐이죠.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에서 약 40명을 가자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4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납치됐습니다. 총과 로켓 추진식 유탄 발사기를 손에 쥔 사람들이 음악 축제로 향하면 그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이런 상황에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We knew that they are preparing, but we didn't have any intelligence about the exact day that it was.
그렇습니다. 이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정보 당국이 실패한 것이군요.
No question, it's a failure, and it will be investigated after the war.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사가 이루어질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전쟁에 쏟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파괴하고 하마스의 모든 구성원, 지도부를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군은 이 일로 매우 바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날의 실수를 조사할까요? 언제 할까요? 전쟁이 끝난 뒤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시 하마스는 수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아이언돔이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외부의 이런 평가가 사실인가요?
In this war, we tested all our systems. Iron Dome is the backbone of the.
이번 전쟁을 통해 우리는 모든 방어 체계를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 체계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길고 빠른 다비즈 슬링 방공 체계가 있습니다. 에로우2와 3도 있습니다. 에로우3는 사거리가 가장 긴 요격 체계입니다. 우리에겐 패트리엇 포대도 일부 있습니다. 모두 전쟁을 하면서 시험을 거쳤고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 체계의 중추는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은 하마스의 공격 첫날 발사된 수천 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잘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피해는 매우 경미합니다. 하마스는 이 체계를 파괴하지 못했고 이 체계는 대부분의 미사일과 로켓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에도 이스라엘과 유사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남북한은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고 하마스가 글라이더 등을 타고 침투한 것처럼 유사시 북한의 특수전 부대도 일제히 군사 분계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 장성으로서 한국에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I think that you should keep in mind something that we failed to do.
한국은 우리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이는 기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습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상황이 훨씬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정보와 작전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기습 공격입니다. 우리는 기습 공격에 대비한 전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정보력이 있고 우리는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의 경보가 없이도 충분히 복원력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력의 실패는 곧바로 전체 체계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정보의 실패가 체계의 실패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복원력을 가진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현재 하마스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I think that they didn't understand how far Israel is ready to go.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할 준비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자지구 북부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다른 중심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전투를 벌인다는 사실에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우리에게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허락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생존을 위협받을 때 광분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뒤쫓기로 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체를 장악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두 죽일 것입니다. 모든 기반시설을 파괴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하마스는 군사조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1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응이 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People are asking, what about proportionality? It's not proportional, you know.
사람들은 비례성을 따집니다. 이것은 비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음악 축제에서 사람을 도살하고 여성을 강간하고 아기를 죽인 상황에서 우리의 비례적 대응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마스의 군사적 능력을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무엇이든 팔레스타인인이 치르는 대가가 무엇이든 군사조직 하마스는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월 7일에 야만적인 공격 이후 하마스는 군사조직으로서 존재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가자지구 남쪽에 우리가 지정한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민간인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민간인 사망자 수를 최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매우 길 것입니다. 지상에서 통제권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고 이후 지하로 들어가 그들이 만든 모든 땅굴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이후 더 많은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Of course, if Hamas is using children as a human shield,
물론 하마스가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마스는 어떤 처벌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자지구의 통치자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하마스는 내년에도 지난 10월 7일에 했던 일을 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래도 괜찮은가? 대안은 무엇인가입니다. 대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마스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자국민의 등 뒤에 숨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민간인들 속에 섞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대안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내년에 또다시 공격할 것입니다.
과거 북한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했을 때 한국이 반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확전 가능성 때문인데요.
I'm not familiar with all the details in Korea, so I can't...
한국 상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야만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러니까 아기들을 오븐에 넣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인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방위군이 하마스의 군사적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작전을 개시한 이후 150명 이상의 이스라엘군 장병이 사망했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마스를 파괴할 것입니다. 하마스는 선을 넘었습니다. 민간인은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인 지역에 들어가더라도 고의로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기와 여성을 강간하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일이 아닙니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차가 통과할 정도로 큰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군사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땅굴이 어떤 난관을 줍니까?
In a way, unlike in my generation, in which you enter to an area, you gain control by the military operation.
한 지역을 점령한 뒤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전쟁을 끝냈던 우리 세대와 달리 지금 세대의 전쟁은 그 지역에 들어가면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모든 땅굴을 찾아내고 땅굴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제거하고 땅굴을 파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장소에서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셈입니다. 지상에서 싸우면서도 더 긴 전쟁을 땅속에서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경험도 이를 배울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땅굴에서 싸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서히 땅굴을 찾아내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07년에 시리아의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북한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건설 중이던 시설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북한의 핵시설이 다른 중동 지역에서 발견된다면 같은 작전을 펼칠 것입니까?
In principle, we have a doctrine. It's called Begin Doctrine.
In this...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백인 독트린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중동 국가들이 핵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해 총 두 번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을 폭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를 찾지 못했을 뿐이죠. 세 번째 도전에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누군가가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이스라엘은 이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First of all, the war will be very long. The first stage in which we are now is very intensive.
우선 전쟁은 길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첫 번째 단계로 매우 집중적인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의 지상 통제권을 확보하는 단계죠. 가자지구 한가운데 지상군을 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집중적인 이 전쟁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땅굴을 발견하고 이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2, 3개월 더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뒤 우리는 1년 동안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신문에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청소에 나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혀내고 파괴하는 데는 1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내년 말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위협으로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학교와 모스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군사적 역량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부 지역 전황은 어떻습니까? 헤즈볼라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이 침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Yes, but both sides, as I can judge from their behavior,
양측의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양쪽 모두 큰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경 근처, 펜스 근처에서만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합니다. 헤즈볼라는 우리가 그들 병사 120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수대로 우리는 12명의 병사와 장교를 잃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1대 10이 아니라 1대 100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나쁜 비율입니다.
지금까지 야코브 아미드로르 전 보좌관으로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상황과 북한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올해도 북한 인권법 연장을 승인하지 못하면서 북한 인권법 공백 사태가 역대 최장인 1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예산 지원에는 별 지장이 없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리더십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 연장을 승인하지 못한 채 올해 의정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법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 인권법 공백 상태가 역대 최장기인 1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한시법인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됐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의회는 지난 2018년에도 만료 시한을 넘겨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처리가 1년 넘게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FUA는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영킴 하원 의원에 법안 통과 지연 이유 등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루비오 원실 관계자는 VOA에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 의원이 외교위 계류 안건에 대한 표결을 보류시키고 있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외교위 안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원인과 관련한 행정부 내부 문건 접근을 요구하며 외교위 안건들을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소한 차이로 양분된 데다 하원의장 퇴출이라는 초유의 사태 등으로 인해 의회는 대부분의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내년에 제정 20주년을 맞는 북한 인권법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는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년 동안 미 의회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미 정부 기관이라며 내년이면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Congress has been the most active branch of the U.S. governmen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이어 미 의회에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영킴 의원, 루비오 의원 등 북한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남아있지만 북한 인권법 재승인 실패는 미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폭넓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지만 당파적 이견으로 인해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법이 직면한 문제는 대북 정책에서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데 초당적 그리고 미한 양자적으로 실패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n South Korea, our friend Alan Gardn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as been passed. Well,
그러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사실상 홀로 남겨져 점점 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내 정보 접근 개선과 민주주의 증진,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활동과 관련해 미 정부와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연장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관련 프로그램 예산 지원에는 현재로선 지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 미 정부의 지원금은 미리 승인되고 할당되며 국무부 전체 예산을 통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를 약화한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인권법 연장 지연은 북한 인권법의 원칙과 목적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단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의회의 패단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Congress's inability to get things.
특히 이번 재승인 법안에는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 있는 자를 제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킹 특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는 책임 있는 자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법 제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건 상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약 80일이 지났습니다. 공격당한 마을은 그날의 충격과 공포는 물론 가족과 친지를 잃은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제거 작전이 한창인 가운데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에 이번 사태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분위기를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자지구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이스라엘의 크파르 아자 마을은 10월 7일 전까지만 해도 인구 700여 명의 평온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제 무기 등으로 중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이 들이닥치면서 마을의 평온함은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도망가던 주민들 등 뒤로 총격이 가해졌고 집안에 숨어있던 아이들은 하마스 대원들이 지른 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BOA가 26일 방문한 크파르 아자 마을은 그날의 참상을 흉터처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주택 외벽마다 총탄 구멍이 여러 개 뚫려있고 바로 앞엔 탄피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주택에선 여전히 탄내가 진동합니다. 이 마을에서 숨진 60여 명의 주민 중에는 바르다 곤스테온 씨의 48세 아들과 20살 손녀도 있습니다.
My son and my granddaughter were killed by, they killed by the Hamas.
곤스테온 씨는 아들 가족이 살던 집 앞에서 BOA와 만나 내 아들과 손녀가 10월 7일 이른 아침 하마스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끌려갔던 곤스테온 씨의 며느리와 손녀 3명이 지난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교환 때 살아 돌아왔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들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They need a lot of soci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to come back.
곤스테온 씨는 며느리와 손녀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사회적 심리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행동에도 제약이 많다며 특히 9살인 막내는 여전히 혼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크파르 아자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선 주로 20, 30대 남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바 음악 축제를 즐기던 젊은이들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무대 아래와 화장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젊은 남녀를 하나씩 찾아내 총격을 가하고 시신에 불을 붙였습니다. 또 하마스를 피해 도망치던 차량 행렬에는 유탄 발사기 공격까지 가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크파르 아자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공터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이들 차량 약 180대를 옮겨놨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신과 신체 일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남부지역사령부 소속 야니브 소령은 이곳에서 시신 수습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랍비이기도 한 야니브 소령은 불에 탄 차에서 신체 일부를 수습해 DNA 검사를 통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find some human part, we were going to take it for DNA test to find some.
그만큼 가족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야니브 소령은 최근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과도한 대응을 지적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높은 데 대한 질문에 나와 함께 이곳에서 지난 10월 7일의 기억을 나누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약 3주 전 아기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뼈 조각을 발견했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에 따른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10월 7일 이후 고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는 연일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반대편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서안지구엔 한층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지로 알려진 서안지구 내 베들레헴은 예년 같으면 크리스마스를 맞아 관광객이 넘쳐나야 하는 곳이지만 지금은 외부에서 온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애도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 팔레스타인 여성은 10월 7일 이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겼다면서 가끔 이슬람 국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서안지구로 들어가기 위해선 큰 콘크리트 장벽 아래 만들어진 철문 두 개를 통과해야 했는데 이날 이곳을 지난 사람은 BOA 기자가 유일했습니다. 서안지구에서 BOA와 만난 팔레스타인인 주민 아켈 아브라함 씨는 10월 7일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면서도 그날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아브라함 씨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살고 있는 600만 주민 모두는 평화를 원하고 우리는 나라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월 7일의 행동이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팔레스타인인이 당신 땅을 점령하면 당신은 나를 대항해 싸울 것이라며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점령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here 6 million in Gaza and in the West Bank. So all those people waiting for peace.
이어 1990년 쿠웨이트가 이라크에 의해 점령당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한 상황처럼 세계는 누군가의 점령을 반기지 않는다며 우리는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0일 넘게 번지고 있는 분노와 증오의 화염 속에 평화의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BOA 뉴스 함자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4도. 남포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3도. 신우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0도. 강계 맑고 최저 영하 16도, 최고는 영하 2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4도. 개성은 구름 많이 끼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5도. 사리원은 흐리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4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함흥 맑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5도. 장진 맑고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1도. 해산 구름 많이 끼고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4도. 원산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8도. 청진 맑고 최저 영하 7도, 최고 4도. 선봉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3도. 삼지연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대체로 맑고 먼 바다는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beauty.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외교수장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최근 긴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블링컨 장관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필리핀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지난 5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토대로 내년도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마날로 장관의 이날 통화는 최근 필리핀이 중국과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계속해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미 해군 칼빈슨 항공모함이 이끄는 제1항모강습단이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1항모강습단이 이날 밝혔습니다. 1항모강습단은 보도자료에서 남중국해에서 함재기 비행작전, 해상타격작전, 지상공군전력의 합동전술훈련이 포함된 해상안보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300명이 사망했다고 유엔이 28일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지난 10월 7일 이후 서안지구에서 이 같은 수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중 적어도 105명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난민촌 또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적어도 8명은 서안지군의 유대인 정착민들에 의해 살해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4,785명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구금과 구타, 고문, 성폭력 등 수감자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서안지구에 대한 법 집행을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군사 전술적 수단과 무기 사용, 불필요하거나 불균형한 무력 사용,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분명하며 효과적인 조치와 이스라엘 군인과 정착민에 의해 자행된 모든 폭력 사건의 조사 등을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세를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에르도안 총리는 어제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들은 히틀러를 헐뜯곤 했다면서 하지만 당신들이 히틀러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는 일은 히틀러가 했던 것보다 작지 않다면서 히틀러보다 부유하며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통해 한 일은 2만 명 넘는 가자지군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테러국으로 지칭하면서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리들은 국제 법정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반박 성명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반대하는 쿠르드족을 대량 학살했으며 자신의 통치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투옥시킨 세계 기록을 보유한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 도덕성을 설파할 자격이 있는 인물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지난 10월 초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를 비난하지 않고 있으며 테러 조직으로 하마스를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흑해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선박이 27일 러시아가 설치한 기뢰에 부딪혀 폭발해 선체가 손상되고 선원 2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군이 28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사령부는 이날 텔레그램에 파나마 국적 민간인 선박이 흑해의 적해상 기뢰에 의해 폭파됐다며 이로 인해 선박은 통제력을 잃고 항로를 벗어났으며 갑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박은 곡물을 싣기 위해 우크라이나 다뉴브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데사 지방검찰청장은 다뉴브강 하구에서 이른 시각 일어난 이 폭발로 이집트 국적 선장과 선원 한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AFP통신은 선장이 선박의 침몰을 막기 위해 선체를 고의적으로 좌초시켰으며 우크라이나는 예인선을 보내 선박을 인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을 선언한 뒤 흑해 내 우크라이나 항구와 곡물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왔습니다. AFP통신은 오데사 해안경비대를 인용해 이전에도 두 척의 민간 선박이 러시아 기뢰에 의해 파손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